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여러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먼저 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무엇보다 먼저 교회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따라 올라가 보면 천국 중심이라는 소리예요. 천국이 가족이고 공동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천국을 증거하게 하신 이 땅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한 가족의 형제로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며 천국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또 예수님의 삶이죠. 예수님의 천국의 영광,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증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알려주실 때에도 성화라는 것이 그저 각 지체, 나 하나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자라가는 것, 그죠? 한 성전이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한 교회와 한 가족이 자라가는 것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르심에 합당함을 살아가는 것에 내 형제자매가 꼭 필요한 거고요. 나의 성화에 내 형제자매가 꼭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형제자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성화에도 내가 있는 거고요. 이 서로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하나됨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의 분량에 따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서로 돌아보고 섬기며 살아갈 때에 결국 성령님이 우리를 한몸된 것에서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우리가 자라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간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사의 분량을 따라. 늘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는 어디서 올까요? 은혜의 방편이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무엇보다 말씀이에요. 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건강한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늘 받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보다 뭐라 그럴까요? 뭔가 지금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주시는 은혜가 없고 항상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 30년 전에 받았던 은혜, 그때 내가 이랬고 저때 이랬었는 그 얘기만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주시는 은혜와 은사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시는, 지금 주시는 은혜를 찾아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저희가 자꾸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 왜 말씀 시간을 얘기하고 왜 말씀으로 찾아 나오시라고 하느냐, 말씀에서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서 우리는 모를지라도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성화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시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옛날 것 붙들고 아 그때 내가 올바른 거 믿었었지, 그때 내가 어떤 목사님 만나서 배웠었지, 그거 붙들고 사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거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러나 지금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이제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한몸된 것으로 예수님께로 자라가게 하셨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배경 속에서 이제 17절부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래서 17절 첫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배경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하신 우리 각 성도들을 몸된 교회로 불러 하나되게 하셨으므로 그리고 복음 진리를 통해 사랑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예수님이 자라가게 하실 것이므로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처럼 살아가지 말라. 교회든지 그 교회를 부르신 각 성도들이든지 예수님의 교회와 예수님의 교회에 속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각 지체도 전체 교회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불신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은 한 몸을 이루어 천국에 속한 현실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몸으로 그 몸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모습이나 각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목적과 내용과 구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는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어 있고 속해 있는 현실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연합되어 있고 누구의 나라에 속해 있나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방인이 연합되어 있고 이방인이 속해 있는 그 현실을 따라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들의 삶의 현실은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삶. 우리는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에 이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천국에 속한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천국에 속한 교회도 세상과 같은 것을 구하고 같은 목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처럼 행하지 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주실 때 그 17절에 보면 주 안에서 증거한다고 얘기하시죠.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주 안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이루신 현실을 누르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허망하다. 이 허망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 잘 알고 있어요. 헛되다라는 뜻이에요. 헛된 것들로만 마음이 가득 차 있어서 그 헛된 것들이 그들 삶의 원리가 되는 것. 그게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헛된 것들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퀘스천이 생겨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악하다는 뜻일까요?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것들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세상 것들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악한 거예요. 그 세상 것들이 다고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한 정욕이 주장하는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 1서로 가면 세상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이 악하다. 그리고 사단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을 때 요한 1서에서 세상을 풀어줘요.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 악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세상이 다인 것을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경 공부 시간에도 보았지만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 죄인들은 그 세상이 다이기 때문에 세상의 헛된 것들의 삶이 오로지 그들의 목적이 되고 그 헛된 것들로 가득 찬 정욕을 따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정욕이라고 생각을 하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 나는 뭐 그렇게 욕심이 없는데 왜 내가 살아가는 삶을 정욕이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그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정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들의 삶에, 죄인들의 삶에, 이방인들의 삶에는 헛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데 왜냐? 그들의 삶이 그토록 허망한 것은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나 천국에 대한 소망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도 없고 하나님의 뜻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거나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영화롭게 하는 삶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모든 삶이 결국은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정욕의 삶이라는 거죠. 무슨 욕심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삶을 헛되다고 하시는 것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 온통 세상 중심으로만 살다가 뭘로 끝이 나요? 죽음으로 끝이 나고 그들이 구하고 소유하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헛된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 심판으로 가면서도 그들에게는 세상이 다입니다. 헛된 삶이라는 거예요. 허망한 삶.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끝까지 그게 다예요.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이 없고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 없이 허망한 삶으로 가겠다. 이게 죄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절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죠. 내가 아니면 내 형제들이 교회 안에 부르심을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지체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떠나서 세상에 허망한 것으로 가득 차있는 삶으로 가려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의 목적이 그렇게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느냐? 세상이 다인 삶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셨거든요. 세상으로만 끝나고 세상 헛된 것들이 다인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고 속하게 된 곳이 이제 바뀌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이 있는 삶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세상이 다인 삶하고 이제 예수님이 있고 천국이 있는 삶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삶입니다. 어느 정도의 큰 차일까요? 천국을 가거나 아니면 지옥으로 가거나 그 차이예요. 영생을 누리거나 심판 아래 살아가거나 하나님 자녀로서 내 삶 현실을 누리고 살아가거나 사단의 백성으로 살아가거나 그 차이예요. 아니, 엄청난 차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차이 현실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야 맞다는 거죠. 복음은 절대 우리 삶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하고 상관이 없질 않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믿는 삶이 내가 살아가는 하나하나의 삶에 다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내 삶의 원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현실이 바뀌는 거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서 해 아래가 아닌, 우리 살펴보았죠? 해 위에, 즉 천국에 속한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에 속한 헛되지 않은 삶을 구하고 그것으로 채워져가는 마음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보면 천국, 붕뜬 소리 같거든요. 도대체 천국에 속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냐?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 찾아 나오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시잖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시잖아요. 아니, 하나님과 기도로서 교제 나누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복음을 통해 더 사랑하고 순종하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속에 이제는 내 소견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기쁘신 뜻일까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요. 이것이 허망한 것을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천국에 속한 예수님 닮은 우리 성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더욱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계속해서 이제 이 허망한 삶을 알려주시는데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죄인들의 허망한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잘 보세요. 18절, 19절에 저희 그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잠깐만요. 18절, 19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허망한 삶의 모습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없는 죄인들의 삶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면 화가 날 거예요. 뭐 내 삶이 이렇다고? 이거 우리도 잠깐 들여다보면 아,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니 그 몇몇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을 다 그들은 무지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굳어져 있고 무감각하게 방탕하고 있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자라. 아, 좀 심한 거 아닌가. 지금 사도 바울이 몇몇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믿지 않는 이방인들, 세상 죄인들의 삶을 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화가 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즉각적인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너희 기독교인들보다 우리 가운데 더 선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다.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중에 더 나쁜 놈들이 많다. 이렇게 분명히 말할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야, 니네가 더 심해. 이럴 거예요. 사실 그들의 안 믿는 자들의 기준대로 하면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자기들의 그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세상을 향해 할 때에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수님이 없는 자들의 모든 삶이 다 이렇다는 거예요.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서 저희가 감각 없는 자, 이게 감각 없다 그러면 이게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해놓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여 결국 스스로 멸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이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이럴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다 비슷해 보이고, 아니 기독교인이 더 심한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18절 뒷부분에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거예요.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자라가야 하지만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와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렇게 나뉘는 겁니다. 누가 더 도덕적이냐, 그렇게 나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은가, 예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서 나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세상적으로 더 나으냐 그렇지 않으냐로 구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나누죠. 자기들의 기준으로 나누지만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든 삶이 곧 어둠이고 무지이고 마음이 굳어있고 무감각하게 방탕하는 삶이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아도 깜깜한 어둠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리 많이 알고 세상 지혜와 지식이 많고 삶의 원리를 터득했다고 해도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선을 행해도 마음이 굳어있는 겁니다.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죄를 짓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문둥병자같이 무감각한 거예요. 그래서 결코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구하는 삶, 우상 숭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추악한 겁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다 이런 거예요. 우리도 전에는 이랬습니다. 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런 죄악 가운데, 이러한 허망한 이방인의 삶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피와 의로써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아들로 이제 천국에 속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를 누구처럼 바라보시고 누구처럼 받아주실까요? 예수님처럼 바라보시고 예수님처럼 받아주세요. 비록 이렇게 한심한 모습이지만,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생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완성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빛으로 보신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빛의 형상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다시 새롭게 창조해 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세요.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이 교회가 예수님을 떠나 죄 세상 죄인들의 허망한 삶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다시 어둠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제 하나님을 우리의 아바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 닮은 아들의 장성한 분량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라가도록 그래서 절대 예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는 세상 죄인들의 삶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닮아가서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성화라는 거를 이제 조금 있다가도 보겠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버려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꾸 잘려져 버려야 되는 것. 잠시 어둠에 거할지라도 계속해서 돌이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그 이유가 뭔지가 보면 이게 너무나 확실해요. 20절에 보세요. 뭐라고 하시죠?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배웠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가장 큰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워 알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허망한 삶으로 절대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다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도덕적인 가르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알고 우리 삶에 무엇을 이루어 놓으셨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알게 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없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로.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행위는 예수님이 없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예수님을 배워 아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믿음이 없어요. 다 자기에게 달렸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는 그게 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맺은 올바른 관계와 교제 속에서 예수님 말씀 따라 행하는 것.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오직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고 같은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라고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언제 이분들한테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에게서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그 말씀이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냥 이 진리 말씀을 듣고 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 썩어지지 않을 살아있고 역사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생명을 얻었고 새로워져 가고 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에요? 누구 닮은 생명? 예수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라가고 있다. 분명한 실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기독교의 성화는 예수님 생명 받아서 예수님 닮은 삶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불신자들과 같이 불신자들이 도덕적으로 선한 삶으로 자라가는 것 같이 그와 같이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죠. 부처님 같이 되는 게 우리 목표일까요? 좀 많이 공자님 같이 되는 게 우리 목표일까요? 아니에요. 뭐 예? 그 뭐라 그러죠? 옛날에 그 이제 다 잊어버렸네요. 그 이렇게 우리 삼강오륜 이거 잘 실천하는 게 우리의 목적일까요? 예수님과 아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 이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는 것, 무엇이 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말씀이에요. 오직 복음 말씀을 받은 자로서 복음 말씀을 붙들고 복음 말씀으로 나와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 예수님을 배우는 것, 이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배워가고 믿어갈 때에 더욱 깊은 교제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이제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22절에서 24절을 보세요. 22절에서 2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에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명령으로 주시지만 예수님이 이뤄가시는 현실이 이렇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가는 거, 우리 성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옛사람에서 죽어가고 이제 예수님을 아는 새사람에서 자라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미 이루어진 현실일까요? 아닐까요? 골로새서에 가면 같은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서는 과거시대로 나와요. 이미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나오지만 골로새서 3장 10절에 가면 이따가도 보겠지만 거기서는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으로 알려주십니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옛사람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리고 결국은 이제 온전한 새 사람으로 영화에 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에서도 더욱 말씀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성화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성화도 구원이에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이 성화도 누가 이뤄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명령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라는 명령으로 주어지지만 이 명령을 주시는 것도 이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있어요. 바로 성령님이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잘 아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나니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세요. 이루어져 있는데 뭘 이루라는 거예요? 성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명령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열망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화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 열망이 어떻게 생겨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느냐? 말씀을 따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말씀 가운데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야 될 옛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삶. 즉, 이방인들의 하나님 없는 허망한 삶이에요. 그저 유혹의 욕심이 주장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의 구습이 주장하는 삶. 사람의 소견이 주장하는 삶. 아까 읽었던 17절에서 19절에 무지하고 딱딱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 감각이 없는 자처럼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여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그 삶하고 같은 삶이에요. 그런데 세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삶이라고 하십니다. 이게 어떤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의, 진리, 거룩함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형상. 예수님의 새 직분. 의, 왕의 직분. 그 다음에 거룩함, 제사장 직분. 진리, 선지자 직분. 예수님 닮은 아들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형상을 가진 아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에서 자라가라는 명령입니다. 누구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닮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누구의 지식이 필요하냐? 예수님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께로 더 거룩히 구별되어 예수님을 닮아가 하나님 순종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형상에서 자라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더 옷 입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화도 예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알아야 닮아가죠. 어떻게 닮아가요?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23절에 보시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라는 말씀이 따라와요. 그래서 예수님 형상으로 자라가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에도 나와요. 거기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 하시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는 것을 새 사람을 입어가는 성화로 알려주시는데 방금 읽은 로마서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을 뭘로 알려주세요? 우리의 영적 예배라고 하세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예배와 성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자라갈 수 있느냐?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목사의 뭐 한마디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심령이 갑자기 막 새롭게 돼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의지하고 새롭게 결심하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오직 누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셨고 또 새롭게 해가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 닮은 형상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새로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과 한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의지로 하게 하시지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그러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의지를 주시는 것도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더욱 새사람을 입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님이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뤄가실 때 쓰시는 방편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 안에 주신 믿음으로 무엇을 믿게 하시는 걸까요? 복음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복된 현실을 믿는 믿음. 그것으로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말씀 없이 하시는 역사는 없어요. 성령님을 보내실 때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있죠. 성령님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 보이리라. 그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사역.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에도 가면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리고 우리의 새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다시 살았다고 하세요. 잘 보세요. 이걸 믿음으로 여기며 살아가라고 하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면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내가 알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내 자리에서 내 죄를 지고 내 죄의 싹스를 치러주기 위해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또한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아 천국 영광에 이르신 부활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어야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나를 새로운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로마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6장 11절에서 13절. 로마서 6장 11절에서 13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이걸 잘 보세요. 지금 우리로 죄의 종처럼 너희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살아가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내 자리에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예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그렇게 여기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을 위해 내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이루신 내 삶에서 이루신 일을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의 현실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시작점이라는 거죠. 이 믿음으로 더욱 죄와 싸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성화해 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한 옛사람의 성품을 버리려면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을 따라 보면 내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가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려면 이미 내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닮은 새 사람의 성품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 천국에 속한 하나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산 자로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누군지 아는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화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는. 그리고 끝을 보는 거예요. 무슨 끝을 보느냐? 예수님이 장차 온전히 이루실 그 현실. 내가 영화에 이르러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르고 하나님 닮은 완전한 아들의 영광에 이를 것을 분명히 바라보며 비록 이 땅에서 성화의 과정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그날의 현실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영화 분명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분명히 이루어져요. 저는 그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거기 한글 번역에는 그게 잘 안 나타있는데 눈 깜짝할 새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의 형상으로 영화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눈 깜짝할 새에 비록 성화의 과정이 더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의 형상에 이를 거예요. 그걸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길을 가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나만 바라보고 세상 현실 속에서 나만 바라보는 삶에서 눈을 돌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발견해가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이 믿음과 이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로 자라가라.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매일 양식처럼 일용할 양식처럼 항상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아니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바라보며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또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단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읽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믿음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 예수님을 아는 믿음. 예수님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올 한해도 또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한 믿음과 한 소망 속에서 더욱 자라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셨고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온전히 이루실 그 복음의 현실을 믿는 한 믿음과 한 소망을 가지고 더욱 인내하며 우리 예수님의 한 몸의 지체로 우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더욱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며 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자들이라.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에 행한 것 같이 행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저희들 예수님을 더욱 아는 것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부르심을 믿음으로 더욱 깨닫는 것으로 이방인들의 허망한 옛사람의 삶에서 떠나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 닮은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 된 삶에서 자라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